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에서 영적 감각을 익히고 뉴스 속에서 시대를 보며 뉴스 속에서 성경 예언의 성취를 읽는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목격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영적 각성과 의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교황의 즉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뉴스 시간에는 교황의 즉위와 우리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새 교황,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바티칸 시티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수된 즉위 미사에서 제266대 교황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13일 115명의 추기경들이 콘클라베 다섯 번의 투표를 실시한 끝에 선출된 새 교황 프란치스코의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 글리오 추기경으로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새 교황으로 선출된 베르고 글리오 추기경은 비유럽 출신으로는 1200년 만에 남미 출신으로는 캐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교황입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 즉위 미사를 보기 위해서 바티칸 시티에는 약 100만 명의 구름인파가 몰렸습니다. 새 교황의 외교 능력 시험대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 미사에 130여 개의 국의 정부 대표는 물론 종파를 초월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바티칸 측은 6개국 국왕, 또 31개국 대통령, 3개국 왕자, 11개국 총리가 참석했으며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시크교, 자이나교 지도자와 약 33명의 기독교계 사절단도 참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새 교황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130여 명의 지도층과 왕실 인사,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첫 남미 출신 교황인 만큼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브라질, 우루과이, 그리고 콜롬비아, 칠레, 파라과이 등 남미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이, 미국에서는 존 바이든 부통령과 한국 대표로는 유진용 문화체육부 장관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터키 이스탄불에 본부를 둔 그리스 정교회 수장인 바르톨로무 1세가 총대주교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기독교가 1054년 두 분파로 갈라진 뒤에 정교회 총대주교가 교황 즉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즉위식에는 개신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불교계도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새 교황은 종파를 초월한 각종 행사에 교회의 문을 여는 등 추기경 시절 종교 화합을 위해서 애썼던 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즉위 미사 후 20일까지 이틀간 각국에서 온 귀빈과 종교 지도자들을 잇따라 접견했습니다. 외신은 일부 국가대표단이 다른 국가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서 교황의 외교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전날 오찬 자리에서 영국과의 포클랜드 영유권 분쟁을 중재해달라고 교황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새로 선출된 교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황 프란치스코의 양력 또한 관심을 끄는데요. 특히 이번 교황이 예수의 출신이라는 사실이 기독교인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제수이시라고 불리는 예수회란 과연 무엇인가? 리포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예수회는 스페인 출신의 이그나티우스 대 로욜라라는 사람이 개신교를 타파하려는 의도를 갖고 창설했습니다. 1534년 파리의 노틀담 사원에서 그의 제자 6명과 함께 시작하였는데요. 예수의 선교사들은 군대와 같은 엄격한 규율 아래 이단자와 싸우는 예수의 전사들임을 자처하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성직자 사회와 일반 사회의 도덕적 개혁, 노동봉사, 병자 방문, 설교 등에 힘을 쏟으면서 그 기틀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예수회는 1540년에 다른 교회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황 파울루스 3세에 의해 카톨릭 교회의 정식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회는 교황 직속으로 로마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조직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이를 위해 카톨릭 내에서는 교황의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썼고 또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기독교를 교황권 아래로 편입시키려고 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각국의 정치가가 교황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은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음모, 선전, 선동, 암살, 반역 등은 그들의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회 회원은 세뇌적 교육에 의해 상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훈련됩니다. 그들은 이성과 도덕적 양심마저도 버리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살인도 자행할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예수회 회원의 최종적 선서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더 나아가 선서한다. 나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혹은 미국 혹은 내가 가게 되는 어느 나라나 아무 영토 안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누구라도 협조하고 협력하며 조언할 것이며 이교 프로테스탄트들 혹은 자유주의자들의 교리들을 근절시키고 모든 그들의 위선적 세력들과 왕권들을 파괴하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중 예수회는 자유주의 민주국가인 미국을 잠식하기 위해 가장 공들여 노력해왔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개신교 세력과 자유주의 정신은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장악하려는 교황권과 예수회의 존재를 알아차린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에게 그의 재임 기간 중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 계속 이리로 몰려올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화가, 출판업자, 문인과 교사로 변장하고 올 것입니다. 만일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로욜라의 예수회 단원들입니다. 예수회 단원들은 미국을 접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 그들은 미국 정부의 고위층과 미국의 금융은행계를 장악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정치와 경제계를 장악하면 세상을 장악할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며 그러한 과정으로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선동하고 또한 세계 1, 2차 대전을 뒤에서 조종하여 각국의 자신들의 세력을 뻗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세상을 하나로 묶기 위한 예수의 노력을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미 간파하고 150여 년 전에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피아와 여러 비밀단체들이나 정부기관이 한 통속이 되고 거대 기업들이 바티칸과 손을 잡고 비밀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거액의 돈이 뿌려지고 정치와 종교와 첩보와 금융과 조직범죄 사이의 경계선이 희미해져서 마침내 무엇이 무엇인지도 눈치채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계시록은 마지막 때 로마 교황권이 세상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하나의 세상으로 통합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데 예수회는 그의 충실한 군대로 임무를 완수해 왔던 것입니다. SSTV 시사 뉴스 김유섭 리포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 교황의 선출은 또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 되고 있는데요. 해설위원이신 강병구 목사님을 모시고 영적인 교훈을 배워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 문제가 나올 때면 꼭 등장하는 것이 작은 뿔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뿔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고 이런 그 폭군적인 강력한 세력, 그 세력이 이 지구상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판을 치는 세력인데 교회를 타락시키고 또한 진리를 타협시키고 백성들을 또 핍박하는 또 성경을 읽지 못하게 심지어 만드는 그러한 핍박의 세력, 이 세력을 언제까지 가만 두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심판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종종 등장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내가 이제 곧 심판한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종종 성경에 기록하곤 하는데 이제 그 주제가 작은 뿔 세력입니다. 짐승의 세력이죠. 이 세력은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중세기에 있었던 1500년도 아니 그 이전부터 정말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똑같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작은 뿔, 이 짐승의 세력,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세력,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진리를 타협시킨 이 세력을 바로 교황권에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랫동안 보수적인 진실된 성경대로만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숭고한 사상이고 성경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와서 그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그런 작은 뿔 세력과 짐승의 세력, 그 세력을 교황권에 비교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 교황권의 바티칸에 비유하는 그런 기독교의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참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이 죽었던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부활하는 바로 이 세력을 기역이면서 다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예언 성취에 한 가지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성경의 진리를 따르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느냐, 아니면 인간의 제도를 따르느냐, 인간의 권위를 따르느냐, 다수를 따르느냐, 아니면 소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는 이 경배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세력의 예언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 여러분 베네딕트 16세가 사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란시스코 1세죠. 교황 프란시스가 선임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운명을 가져다 줄 것인가, 또한 성경 예언에 어떠한 지장을 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제스윗 출신의 교황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요 다음 기회에 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교황의 선출은 엄숙한 예언의 성취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새 교황 프란치스코는 금년 76세로서 전임 베네딕토 16세가 2005년 선출될 때보다는 두 살이 젊고 외관상으로는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10대 때 수술을 통해서 폐 한쪽을 떼어낸 것으로 밝혀져서 활발한 활동을 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고 미국 ABC 방송과 N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특히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건강상의 문제로 약 600년 만에 스스로 사임한 만큼 76세의 고령에다가 최소한 한 가지 건강 문제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서 우려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교황이 수술을 받은 이유로는 감염 문제로만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전염병재단 이사장을 지낸 윌리엄 샤프너는 교황의 나이를 감안하면 수술은 분명히 성공적이었고 위태로운 시기도 극복했다고 밝히면서 새 교황이 약 60년 전에 폐를 떼어낸 이후로 당시 항생제 사용이 일반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결핵 혹은 백일의 합병증 또 폐렴, 선천적인 폐결함 등 네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사람들은 폐렴이나 기관지염 같은 폐질환에 취약한 만큼 면역 시스템이 약화되거나 심장질환을 이미 가진 상태라면 폐 하나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철통 같은 콘클라베의 교황 선거를 통해서 새 교황이 당선되는데요. 교황은 국적이나 출신 등에 관계없이 80살 이하의 전 세계의 모든 추기경들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추기경이 되면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며 교황으로부터 로마 시내에 있는 명예의 본당 하나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국제 관례상으로는 왕자 혹은 국가 부원수와 동격의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추기경의 복식이 붉은색으로 통일된 것은 고귀한 품위를 표상하며 신앙의 현영을 위해서 또 신도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교황을 위해서는 순교자의 피도 흘리겠다는 각오를 상징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교황이 되면 자신의 이름 또 이전의 국적 및 시민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전부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교황의 고해 성사를 담당하는 사제는 예수회 사제라고 합니다. 고해 사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바티칸을 방문하여 교황이 고백하는 죄를 듣고 사해준다고 합니다. 교황은 인간이 하는 재판은 받지 않기에 법정에 소환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콘클라베를 통해서 새 교황을 선출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교황 선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굴뚝에 피어오른 흰 연기를 보고 신자들과 관광객들은 감격에 찬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낸 뒤 축복 연설을 통해서 인사를 했으며 새 교황 탄생을 기다리던 10만여 명의 신도들은 이에 환호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사상 첫 미주 대륙 출신 교황이라는 파격적 선택을 한 데는 내부의 변화와 개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유럽 중심 가톨릭 교회의 보수화로 내부 권력 투쟁을 일삼은 데다가 가톨릭의 전통 가치와 대립하는 동성애와 낙태 등 사회 이슈가 대두되면서 안팎으로 도전을 받게 되자 비유럽권 교황을 통해 돌파구를 찾자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황 후보 물망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베르고 글리오 추기경이 선출된 것은 그만큼 카톨릭 교회가 안팎으로 개혁 압박을 받은 증거라는 평가입니다. 그가 아르헨티나 카톨릭 교회의 현대화에 기여한 만큼 로마 카톨릭 교회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이죠. 비유럽권 교황의 탄생은 카톨릭 신도의 인구지형 변화에서도 예견됐습니다. 1910년 전 세계의 카톨릭 신자 중에서 70%가 유럽인이었지만 2010년에는 23%로 비중이 급감한 반면 라틴 아메리카의 신자는 전 세계의 신자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교황을 배출한 아르헨티나는 전체 인구 4천만 명 가운데 카톨릭 신자가 70%를 넘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유럽권 새 교황 선출을 계기로 카톨릭의 무게중심 자체가 로마와 유럽을 벗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바티칸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12억이라는 막강한 신자 수를 가지고 있는 카톨릭이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로 뉴스의 중심에 자주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리포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비리와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 바티칸 교황청의 입지가 바티리크스 스캔들로 파문을 일으키면서 또 한 번 위축되었습니다. 바티리크스라는 명칭은 바티칸과 위키리크스의 합성어로 2012년 초 불거진 바티칸 관련 파문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파문의 주요 쟁점은 바티칸 관련 기밀문서 유출, 바티칸 은행장 해임, 30년째 논란이 되어온 15세 소녀 오를란디 실종 사건 등입니다. 바티리크스는 이탈리아 언론들이 미국 주재의 바티칸 대사인 비가노 대주교가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보낸 서한을 폭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한은 비가노 대주교가 바티칸 부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겪었던 부패를 밝히고 있으며 자신이 이 부패를 청소하려다 주미 대사로 강제 전출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 와중에 베네딕토 16세는 30년 전 음악 레슨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던 길에 사라진 소녀 임마누엘라 오를란디 실종 사건 조사를 위해서 역대 추기경들을 안치해둔 지하의 납골 땅을 여는 수모를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한편 바티칸 당국은 2012년 5월 26일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집사인 파올로 가브리엘레를 교황청 비밀문서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해 기소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교황청 공간에서 집사로 일한 가브리엘레는 교황청 비리 관련 기밀 문서를 작가 지안 루이지 누치에게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해 10월 25일 18개월의 형기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말 교황은 그를 사면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카톨릭 교회의 비리로 성추행 스캔들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요신문 옵서버는 오브라이언 추기경이 1980년대부터 자신의 감독 아래 있는 사제와 신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폭로했습니다. 전직 사제 한 명은 신학생 시절 부적절한 상황을 경험했으며 추기경이 대주교가 되면서 불이익을 우려해 사제직을 그만둬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기경이 사제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접촉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타임스지는 최근 가톨릭 교구가 문제를 일으킨 성직자의 명단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함구하도록 요청하는 것 등이 또 다른 성추문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방에서 가톨릭 교회는 각종 비리 및 성추문과 신도수의 감소에 고민하고 있다고 지난달 12일 BBC가 보도했습니다. SOSTV 시사 리포트의 강정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에는 호주의 빅토리아주 카톨릭 교회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40여 명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빅토리아 주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빅토리아주 멜버른의 한 카톨릭 교구를 관할하던 로널드 피커링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에 상당수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정부가 카톨릭 교회에 만연한 성적 학대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었습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그동안 소아성애자로 알려진 피커링 신부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뒤 자살한 사람만 최소 5명에서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를 벌였는데요. 경찰 조사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주디 크루틴 변호사는 카톨릭 교회의 신부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충격으로 자살한 사람의 수가 4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해서 호주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새 교황의 선출로 카톨릭 교회의 변화가 초래될지 미지수인데요. 여기서 다시 강병우 목사님의 해설을 드리면서 영적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황 프란시스. 중세기에 참 성자로 불렸던 성 프란시스의 이름을 따서 프란시스 교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프란시스코 1세죠. 그는 꽤 성자처럼 정말 빈민들을 돌아보고 인자를 베풀고 참 온유한 그런 추기경으로 이름 났던 아르헨티나의 추기경이었습니다. 그가 이번에 교황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제수위 출신의 추기경이 교황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콘클라베에서 이번에 이제 굴뚝에서 하얀 연기를 올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교황을 선출했다라고 말할 때 지금 이 마지막 21세기에 우리의 운명은 새로운 입장에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교황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제수윗의 오더는, 제수윗의 세력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것은 이 개신교회가 교황을 탈퇴해서 교황을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한 성경의 작은 뿔의 세력이고 짐승의 세력이라고 예언에서 적용된 그 세력이라고 지목하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종교 개혁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천주교회로 교황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제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실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만 성취되면 그 수단은 정당화되는 참 엄청나고 두려운 그런 프린시플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임이죠. 근데 여기에서 교황이 선출된 것입니다. 아무리 참 인자하게 보이고 또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 중세기 때 5천만 내지 1억 명을 죽이고 순교시켰으며 또한 성경의 진리를 타협시키고 또 땅에 던지고 짓밟은 그 세력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겉에 외교적인 정치적인 모습이 달라진 것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일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천주교회의 이 바티칸에 이 천문학부가 있는데 이 천문학부는 참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그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문학부에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제 곧 외계인이 온다. 외계인 구세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 빠진 지구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미국의 나사나 아니면 공군성 같은 이런 곳에서도 이젠 UFO 이런 외계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온다면 이것을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의 참된 진리가 보존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점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말입니다. 이 바티칸에 있는 천문대,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부서의 중요한 인물들이 아르헨티나 출신 제수윗 신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새 교황도 출신이 같습니다. 흥미있는 얘기입니까? 흥미있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성경 예언의 마지막 그 관점인 이 교황권이 죽었던 상처를 받았다가 부활해서 온 땅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그를 따르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이럴 때 과연 어떤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가 분명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들이 어떤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까요? 그것은 주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참된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져가는 예언의 성취와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리와 복음을 땅끝까지 속히 전파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열성과 헌신은 어떤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지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충성을 한 번 더 다짐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함께해 주십시오.